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읽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나라 하나님 세계도 법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를 복받는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대적한 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아졌는데도 하나님께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아침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가나안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 가나안 여자가 나오지 오늘 한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되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그러니 이 가난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전혀 약속이 없는데 오늘 그 여자가 흉악히 귀신 들려서 자기 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여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건 이방인도 아닌 가나안 여자니까 그래 이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니까 여자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제 보내라고 내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 예수님이 보내심을 입은 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인 너희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여자 같았으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안으로 되게 괄세하시네.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뭐 돈이더나 힘이더나 막 그걸 불평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니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 여자 모욕한 개와 같은 이방이라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알았습니다. 개입니다. 멍멍. 니나 잘해라. 뭐 그렇게 얘기했을는지 몰라요. 좀 그렇지만 사람 개 취급하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개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악하지만 더러운 인간이지만 개도 주인이 먹다가 나면 부스러기 아이들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데 저 그 부스러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에게 말한 예수님 말씀이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우리도 한국 사람도 이방인인데 그렇죠? 유대인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갭니다. 알아서 하세요. 별걸 다 보겠네. 가면 막 투덜투덜하면 나가야 할 사람인데. 이 여자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들 어려우니까 모욕이나 싫어하는 거나 그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 바라는 거 하나가 있는데 내 딸을 온전히 하실 분 저 예수님 저분밖에 없어. 저분이 아니면 내 딸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 찾아올 때 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라야만 내 딸을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뭐 우러나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 마음에 제거돼. 그러고 난 뒤에 여자가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개와 같지만 나에게도 정말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좀 신앙생활 잘하다 잘 안 되면 못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살겠나 하고 제가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걸 보면 또 마음 끌려가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인 여자가 유대인도 다음에 저 이방인도 저 아닌 저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였어요. 원래 그 원주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자 말하기를 뭐냐면, 예, 주여, 개들도 상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만 어떻습니까? 내 딸을 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엄마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 좀 어려우면, 신앙 떠나고 싶고 세상과 어울리고 싶고 육을 따라가고 싶고 또 그래서 반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교회 나올 때 신앙 있는 척 했다가 막 그런 경우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가 온갖 모욕을 당하지만은 여자 마음에 하나 우리 사랑하는 딸은 저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내가 그냥 물러가서 안 돼. 예수님 은혜를 구해야 돼. 아니 우리 딸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 병에서 말도 안 돼. 내 좀 뭐 무시당하면 어떻고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고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때? 딸만 낳으면 되지. 엄마가 가진 그 마음 하나가 이 여자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 여자가 갈 때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가나안 민족인데 원래 이 사는 민족인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 우리 딸을 위해 딴 건 주님 부스러기만 하나만 해도 우리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거기 뭐 자존심 무시당하는 거 아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사랑하는 딸이 제 병신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데 저분은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 살리면 우리 딸은 영원히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한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딸을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이젠 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위해서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신앙생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뭐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내게 어렵고 화가 날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예수를 믿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봅니다.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 개와 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주여 자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든 멸시를 당하든 무시당하든 그건 뭐 상관없고 그냥 사랑하는 예수님 내 딸 절에 난 사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다 당할 테니까 제 딸 좀 정상적으로 자라서 귀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을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이렇게 방해하는 것도 많고요. 아이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예수 믿는 모욕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제 기쁜 소식 선교회는 유명한 것이 이단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왜 이단인데요?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형제 몇몇이 우리 이단 대한예수교 총회 이제 몇몇 분 찾아갔어요. 우리 왜 이단이라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 또 오라. 뭐 우린 이단이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좋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성경에 찾아냅니다. 옛날 이방인들 정말 멸시했는데 이방인의 문을 열어서 그 사실 발견하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 피로 죄사함 얻고 예수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방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 처음에 뭐 좀 막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길을 완벽하게 갖추어 놔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간절하게 은혜를 입고 싶은 사람이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좀 높고 교만하면 좀 교회에다 아이 기도해도 듣지도 않네 뭐난 기도 못해 하고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진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나 그렇게 할줄 몰라. 날 보고 우리 개 취급하네. 해도 해도 너무하네. 당장 막딱 때려줘. 아, 좋습니다. 우리 개입니다. 멍멍. 당신 잘하세요. 화면 돌아갈 수 있어서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믿음이 있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딸이 되어 나오죠. 사랑하는 딸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사 내가 가로되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해서 정말 딸이 깨끗이 낳는 이런 복을 주신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 이런저런 시련이 있지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약속을 기다려 달려나가는 그 마음 둘이 합쳐졌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어떤 문제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걸볼때 너무 놀랍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한국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복을 받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줬는데도 복을 받아 나가면서 좀 문제가 생겨 좀 어려우면 에이 마 때려치워 보라고 에이 마안 믿는다고 그러고 이제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악한 사람 불문하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모든 은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패역했고 어떻게 악하고 어떻게 주를 대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이방인이라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든지 마땅치 않으다 이렇게 했을 때 여자 주여 옳소이다 하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라도 주시면 복을 받겠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에이 예수 그만둬야겠다. 나 바빠 못 나가겠다. 그러고 쉽게 저버리고 내 인간의 편리한 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발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진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주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주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거라도 그냥 저버리지 않고 이기고 예수님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그 딸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좀 이렇게 이 여자가 자녀가 떨치하여 개들에게 든지 마땅치 않다. 좀 듣기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 그거 아시면서 일부러 우리 마음에서 이 주의 은혜와 복이 간절하도록 끄는 그 마음으로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의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개만 어떻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복을 제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가 예수에 대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안에서 어릴 때부터 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13살인가 14살쯤 됐을 때 동네 그때 6.25 사변 직후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저희들 집에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논농사를 지으면 우리 가족들이 양식이 겨우 돼요. 그런데 그거 외엔 다른 아무 수입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한 번씩 쌀을 한 마를 들고 자기 가서 팔아가지고 비누도 사고 석유도 사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쌀이 좀 모자라면은 아침 밥 먹고 밥 한 그릇 남겨놨다 거기다가 뭐 무 넣고 다 넣어 죽을 끓여가지고 온 식구들이 먹고 그렇게 좀 그래도 뭐 굶진하지 넉넉지 못한 삶 그때 다 살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우리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나무집에 가서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그런 죄를 짓는 제 삶을 살았어요. 교회 나와서 제때 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렇게 기도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기도 참 어려웠는데 처음에 성경이 없었다가 나중에 성경이 인쇄되면서 많이 나오면서 저도 성경을 한 권 가질 수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었는데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기를 이제 1장, 2장, 3장, 4장 읽어다 왔어요. 레위기 4장을 읽다가 눈이 딱 하나 부딪혔는데 레위기 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거룩함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여 그 범한 죄 그러니까 이 성경 제사장이 범죄해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제사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눈이 부쩍 뛰는 거죠. 전 제사장이 아니지만 평민이지만 저도 죄를 지었거든요. 이 죄를 사는 방법.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읽어 내려가다가 그다음 좀 더 내려갔는데 4장에 처음에 4장 처음에는 제사장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제사하는 방법이 나오고 4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거물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깨달으면 소송하지로 제사도 죄를 사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제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제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 제사장도 아니고 온 회중도 아니니까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이 읽어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 24장 22절에 만일에 족장이 그 하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시지 못하면 그 범한테 깨우침을 받으면 어떻게 죄가 사지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온 회중, 족장 난 어디에 속했지? 또 읽어 내려갔어요. 4장 27절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게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시고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허무는 암연소를 가져와 끌고 와서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를 사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암염소가 와서 죽여서 제살도 제가 아 여기 죄 사하는 방법이 나오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제사장하고 온 회중하고 족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평민이었잖아요. 기가 막힌 게 성경에서 레위기 4장 27절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을 감사하게도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어 보면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 죄를 사함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제가 사지는 전혀 몰랐는데 레위기 4장을 읽어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마지막에 네 번째로 내 이야기도 나온 거야. 난 평민이니까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지며 범하여 허물이 있다 그 범한테 깨우침을 받으며. 자, 이 성경이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두꺼운 책에 많은 글씨가 있는 다 뜻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구나. 만일의 평민의 하나 여호와의 금년 중 하나 부지의 법마에 허물이었다. 그 법마에 깨우지 말끔. 그 다음에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사망이 와야 죄가 씻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죽을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죄를 사면. 4장 이제 27절을 읽었는데,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년 중 하나도 부시고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험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죄가 절대 사해지는 게 아니고 회개한다고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내가 죄의 값을 죽어만 죄가 해결되는데 죽으면 영원 지옥이잖아요. 그래 안 되니까 내 대신에 암염소가 와서 제사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 뿔은 또 왜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해? 아무데나 바르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면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뿔이 있어요. 내 모퉁이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단 뿔에다 기록해놔요. 여러분들 제사들이 오면 너 도둑질했네. 너 거짓말했네. 너 가늠했네. 그 제단 뿔에 그걸 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를 보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내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이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발라. 성경을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단뿔에다 기록해. 제단뿔에다. 박옥수 너 거짓말했어 뭐했어 쭉 기록해놔.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금 막 떠올 때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너무 신기한 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다 제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똑같은 건데 뭐냐면 허음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지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내가 평민인데 죄를 지으면 그 범한 죄에 깨우지 말고는 그는 허음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요. 그 다음 이제 속죄 제사들 그 암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바르는 이유는 우리 죄가 번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양이 내 죄를 대신에 죽었으니까 그 죄가 씻어졌으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기록된 내 죄의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피를 해서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겼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단 뿔에다가 기록한다고 기록돼 있고 우리는 우리 죄를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속죄 제사인데 그래서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양에게 넘기는 것이고 그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 죽으면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데 번제단 뿔에 있는 죄의 기록을 어린 양의 피로 전부 다 지우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구나. 속죄제사에서. 그런데 이 속죄제사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어린 양이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오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사하는 걸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양을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몇 년, 며칠까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가 정말 흘러져서 한 나라 그 번제단 뿔에 피가 뿌려지면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양을 잡아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를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아,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13, 14, 15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도 올려서 나무 집에 살구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죄를 많이 져 늘 저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사고 싶어 어릴 때인데도 열몇 살 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추운 겨울에도. 아버지는 저를 보고 야, 그 감 기든다. 옛날 시골 교회 뭐 난방이 됐습니까? 뭐 그냥 맨바닥인데 썬들 그 가면 감 기든다. 가지 마라 하시는데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죄를 용서해 기도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다음에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네 가지가 다른데 나는 평민이니까 그대로 내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흠 없는 양을 가지고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가 양이 건너가면 칼로 그 양을 찔러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는데 왜 번제단 뿔에 바르는데 번제단 뿔에 우리 죄의 기록이 있으니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를 때 번제단 뿔에는 우리 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몇 살 때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진 게 맞다. 그래서 내 죄가 씻어졌다 그랬어요. 하루는 저희 그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시골 교회니까 뭐 사람들이 적으니까 저도 성가대에 끼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성가 연습을 해요. 주일 예배에 부를 찬송 연습을 하는데 성가 연습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우리 그때 친구들은 다른 노래 한 곡 부르고 유행가 한 곡 부르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전에 제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죄 때문에 갈등하다가 죄사함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뭐 주일학교 선생이라고 박 선생, 김 선생 모두 그랬는데, 박 선생 나도 그렇다. 나도 어째야 되노? 나는 내 죄사함 분명히 받았는데 그걸 자세히 이야기를 잘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집사님도 죄인이라 하는데, 목사님이 죄인이라 하는데, 지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죄 없다고 그래. 말도 안 돼.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목사님도 어느 날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박옥수 선생 주일날 차 탔으니까 죄를 지어서 수찬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찬정지가 뭡니까? 하니까 죄를 지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차를 탔으니까 죄를 지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라. 매만 퍽 떠오르는 소리가, 목사님 따님은 저는 선산에서 있었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매주 토요일 날 학교 마치고 버스 타고 선산에 와서 자고 주일날 오후에, 그래서 대구까지 못 가거든. 목사님 따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차 타는데, 난 어찌다 난 그것도 돈에 주일날 차못 타, 어찌다 못 탔는데. 그래서 목사님 따님은요 이만큼 소리가 오는데 그 이야기가 목사님 좀 불편해 하실까 봐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죄사함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뒤에서 박옥수 지가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장로도 죄인, 지가 뭐라고 죄 없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며 속죄함을 받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실제로 속죄 제사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죄를 속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림자였었어요. 그리고 실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그때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죄가 없다 그랬어요. 문제는 목사님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집사님도 죄, 다 죄인인데 박옥수 지가 뭘 안다고, 성경을 얼마나 봤다고. 저는 완전히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래서 또 만났어요. 한 번은 길에서 여선생을 만났어요. 보통 촌에 있으니까 서로 막, 어이 김선생 어디 가노? 뭐밥 먹었나? 그렇게 말 놓고 지냈는데, 김선생 어디 가노? 잘 있었나? 어이 재산 받아야 돼 하니까 그 아가씨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어이 박선생 정신 차리라. 네가 목사님보다 낫나?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해라. 왜 저는 교회에서 완전히 죄사함 받은 확신한데, 우리 교회는 다 죄인인데 목사님도 죄인인데 네가 무슨 죄가? 오늘 누님이 나를 보고 진지하게, 옥수야, 곡 식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네가 신앙을 잘하면 겸손해야지. 목사님도 죄인이라 근데 너도 뭐 장로님 죄인은 네가 죄 없다고 말이 돼? 누님은 다 말이 없었어요. 그걸 한두달 있은 뒤에 누님한테 자그스러니 누님도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운 하나 둘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저 나쁜 짓 많이 하고 나머지 감, 사과, 따먹, 도둑질도 많이 하고 죄가 많은 나였는데, 그 어린 양이 구약시대에 죽어서 죄를 사는 그것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어느 날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가 그 제단 뿔에 뿌려져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어서 흘린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서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 교인들 다 그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르고 기도할 때는 죄인이라 그러고 노래 부를 때는 속죄함 얻었네 하고 앞뒤 가면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돌림 받은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고향에 신남섭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어를 너무 능통하게 잘해요. 근데 우리 영어 모르니까 영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시오. 잘해요. 나도 늘 영어를 자랑스럽게 하고 그랬어요. 순산에서 영어 잘해도 써먹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라요. 제 6.25 사변 때 그 미군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 영어 쓰죠. 초콜릿도 기브 미 하고 이제 그거 배워가요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데도 선사에서 영어를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대구에 내가 선교회 갔었는데 그 선교회 가운데 선교회가 여러 선교회 장로교 선교회 여러 선교회 있는데 그 선교사 가운데 굉장히 가난한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딕욕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차도 없고 그 당시 요즘 뭐 차가 흔하죠. 그건 참 귀한데. 그리고 뭐,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그 크신 분이 자전거 타면 너무 보기 우습고 막 그랬거든요. 신선생님 거기 가셔서 딕 선교사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의 선교사 그 당시 한 300여 명 와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서양인 선교사를 쉽게 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고 그런데 근데 그 시기에 케이스 그랄스라는 선교사가 한국 저희들 교회에 와서 있게 되었어요. 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학교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전 학교에서 받고 또 친하니까 자주 성경에 놀러 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전도지 시험에 도와드리고 전도하는 나도 따라가면 되냐고 물어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한국에 선교사 300명이 와서 있는데 그 중에 다 거듭난 분은 아닐는지 몰라도 거듭난 분이 거의 많았는데 한국 교회가 죄인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죄사함 받았지만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제가 선교사님 전도지 접는데 접어드렸어요. 같이 도와드렸는데 이거 언제 전도 갑니까? 내일 노방 전도 간다고. 저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고.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선교사들이 다 죄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재산 받다가도 무슨 난리가 벌어 겁이나 못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 얼굴 빨개가지고 나왔지요. 뭐. 그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선교사들이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심 선생님이가 통역하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죄사함 받은 선교사 같이 일을 신선생님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문장로님하고 편지를 써서 우리 선교회에서 선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좀 보내주세요. 저 문장원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장원 집에 뭐 같은 교회 다니고 또 저 어리니까 문장원 신부름도 자주 하고 그래요. 보통 교회는 다 그 우리 선생이라면 15살 정도. 박 선생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예예 장원. 너 지금 뭐하노? 놀고 있지요. 선교학교에 갈래? 선교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그 아마 말에 쪼그레 떠먹고 양식하고 비구상 같이 사는 화려한 데야. 그래서 저는 놀고 있기 때문에 선교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쪼그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자주 굶었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교육을 받는데 거듭난 참 좋은 분들에게 저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뒷이야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자가 됐고 내재가 사해졌고 또 우리 동료들도 있는데 지금은 동료들이 다 보험 안전하고 저 혼자만 보험 전하잖아요. 다 몰라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많이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폐일은 하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명백하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히 예수님 영원한 속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죄사함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복음 일을 했어요. 처음에 저희 선교사님하고 친한 선교사님 거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선교 학생들 자주 와서 집회도 같이 갔다 왔다 하는데 선교사님 차를 타고 오다가 압곡동쯤 와서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쪽에 다녀보니까 전부 다 교회가 있는데 이 동네는 교회가 없다. 우리 내려서 얼마 또 노방전도 한번 하자. 그리고 같이 동료들이 한 일곱, 여덟 명이 내려가지고 동네 단식집마다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선교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딴 사람은 다 오락 하는데 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딴 사람은 너 몇 살 어리니 홀등하게 저는 어렸어요. 그냥 제가 뭐 학생이라고 생각, 뭐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가면 동생이 학교 따라가려고 뒤에 따라가는 그런 식의 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교 마치고 난 뒤에 압곡동에 거기 갔어요. 거기 와서 약 9개월 동안을 살았어요. 전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손을 쓴 자민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제 죄사함 받는 사람이 너무 행복한데요. 혹시 내가 전도 죄사함 받지 받는 없으면 차근차근 성경을 찾아가지고 재산 받는 길을 알아서 한꺼번에 다 얘기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재산을 받으면 여러분 재산 받고 재산 받 분명히 거두는 재산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살아서 일하는 걸 분명히 느껴져요. 저는 막 악곡동 있을 때 제사 한번 받아 먹어보려고 아무 말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주인이 그 방이 있는데 제일 끝방이 우리 방이고 가운데가 막 그 다음에 마르고 그 다음에 안방이고 그 다음에 부엌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주인 아줌마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그러나 자주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총각 말라 그래. 난 입이 써서 안 피면 안 돼. 아예 담배 나무를 채로 갖다가 말려가지고 매달아 놓고 잎을 갖다 가지고 신문지에 발라 침으로 발라가지고 피우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줌마예요. 우리한테 참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제일 가빠게 앉혀 오전에 성경 읽고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뭐 잘 있었나? 응, 우리 아줌마 친구예요. 옆방에 다 이야기 들려. 마루에 사는 얘기. 한참 얘기하다 그 친구가 너 아랫방 새 나왔나? 응, 교회 전도사 왔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나? 애들 서너 명 나온다. 그 이야기 듣는데 아, 저 부인이 교회를 다는 분을 알았어요. 내가 나갔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죠? 아, 아니라고 막. 나중에 이제 거짓말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교회 다닌다면 예수님 욕 믿을까 봐 그렇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목을 꺼서 한 2시간 동안 전했는데 내가 전도를 하면 구원을 안 받아요. 근데 거의 가까이 갔는데도 안 되고 안 됐는데 어느 날은 제가 하나 우리말로 전도 받아 미기 보려고 불러가지고 토요일 오후 내내 전했는데 결국 구원 안 받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인데 대구 있을 때 간증시간 나왔나봐. 아, 구원 받았구나. 박옥수 형제 어제 하루 종일 했다 한 소리도 안 돌리더만 김형제가 아니고 금방 구원 받았던데 아휴 저렇게 나무 사람을 속을 썩여도 막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아국된 그 손자매는 부인이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우린 정말 사랑했어요. 나이가 나보다 한 25도 많아서 그런데 뭐 결혼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둘이 결혼했을지 몰랐거든. 나이 막 그랬으면 정말 우리 사랑했어요. 그 뭐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분 매일 아침에 가지고 막 반찬 가지고 뭐 뛰어오고 막 그랬어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거의 90몇 살 됐다 그래 됐다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떠나셨는데 세상 떠나셨는데 대구에 그 전 부산에 아들 집에 있었는데 제가 연락 못 받고 나중에 떠나셨다는 얘기도 왜 그러냐 아 연락 안 해. 그때 내가 한국에 없어서 연락 못 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한 살아계시는 한 지금 한 100살쯤 넘었을 거예요. 훨씬 넘었지만 하나를 먼저 가셨는데 신기한 게 내가 이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했을 때 처음에는 막 구원도 안 되고 막 그래 예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면 성경 읽고 회개했을 때 한 사람한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격한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안 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변해요.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진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한 사람이 제사함 받았다. 자, 우리 그때 늙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일반 교회 노래 잘 불러요. 노래 시큰 불어놨네. 죄인이라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 제사함 받다 하다 제사함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면서 또 선교학교에서 우리 같이는 외국인 선교사 여섯 명이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거듭난 분들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 뒤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는 동안에 이 성경이 나에게 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제 내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거해서 죄 사함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내가 죄 사함 받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렇게 죄 사함 받았는데 너도 이렇게 죄 사함 이걸 믿으면 죄가 사해져. 그래 한 사람 죄 사함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여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손얼순 자매님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 남편은 앞을 못 보시고 늘 이제 물건 이고 다니면 물건 팔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사는 분. 그래서 제가 그 남편 구원받고 난 뒤에 대구에 우리 수양에 타면 모셔가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변소 못 간다 하면 막 안 가려고 해서 그렇게 사지 안 돼서 못 갔는데 세월이 지나고 얼마 전에 그 손자매님 세상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왜 이제 얘기했나 하니까 그때 내가 한국에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했다 하면서 세상 떠났는데 장례식도 못 가보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이제 아들네 집에 와 있다가 이제 나이 많으시면서 제가 떠났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죄를 눈같이 이겨 씻으셨어요. 어느 날 난 늘 죄인으로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실 깨닫고 난 뒤에 너무 기뻤고 감사했는데 이제 이걸 내가 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분은 진짜 얌전한 청년 하나가 있어서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 성경학교 토요일 날 수업 없어서 절대까지 이야기하는데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너무 섭섭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간증하러 나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내 이야기 듣고 그 가다가 구원받는 거였대. 그 형제가 나와서 간증하면서 박옥수 형제가 가르칠 때는 뭐 이것도 저것 같고 뭐 이해가 안 가요. 또 답해가지고 막 집에 돌아왔는데 오다가 딴 형제 만나가지고 5분 만에 재산 받은. 얼마나 그 자식 미운지. 내가 구원받으러 그렇게 해도 구원 안 받고 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 근데 그 뒤에 세월이 지난 뒤에 제가 전도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구원받고 두 명이 구원받고 이젠 그 분야에서 전공이 돼서 제가 어떻게 사야지 이야기하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하는 걸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해도 세상에 살 기분이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물보고 뭐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 복음을 쭉 예수 피로 우리가 사진 이야기를 해서 자세히 여러분 제 사함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도 제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막 힘이 돋는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만 내가 늙었지 말씀은 늙지 않아서 지금도 복음 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어떤 버스 안에서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고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행복해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이나 욕망을 따라갈 때도 없지 않지만 예수님 늘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가 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얻어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되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삼을 받으셨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 죄삼 받았어. 너무 기뻐. 나 천국 갈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적게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어떻게 제삼 받는 거? 그거 내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쉽게 받는데? 아주 간단해. 그 뭐야? 내가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가는 우리 아이들 정신값 내가 내주듯이 그 누가 옆에서 내 죄사했다는 얘기만 해주면 돼. 한 사람 두 사람 구원을 받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제들 교회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구원 받도록 하고 있는 또 새로운 분들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많은 죄 삼반 너무 감사한데 세상이 저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80이 됐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난 15살쯤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남의 나이를 나한테 다 집어넣은 거죠. 지난 여러 해 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없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늘 기뻤고 감사했고 어렵다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꼭 길을 열어서 도와주시고 특히 나 같은 인간이 못난 인간이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주님 앞에 영광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서툴지라도 죄사함 받은 분들은 성경 읽고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진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하고 해서 죄 속에는 죄가 예수 피로 사해진 걸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여러분 통해 제3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